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뭐 내가 언제나 삐딱선을 타니까 전번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세상 바깥 세상 그만 보고 네 안을 좀 들여다봐라 그러면서 눈이 침침해져 그만 좀 처먹어라 하면서 이빨도 빠지고 오늘 읽은 성서 말씀 이 재판이 좀 웃기잖아요. 그죠?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보다 더 웃겨. 네? 뭐 재판이 이래? 우리 식으로 하자고요. 성경에 거룩하게 해놓은 거 말고, 야, 너 유대인의 왕이야? 그랬겠죠? 예수한테 빌라도가 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고 무슨 뭐 존대는 무슨 개코나 존대야. 빌라도 총독인데, 야, 너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또 예수 많이 걸작이에요. 그거 네 생각이야. 어디서 주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신문과 증언이 전부 삐딱선을 타요. 빌라도가 말해. 야, 나 유대 사람이야 내가? 당신... 내 사람들하고 대제장들이 당신 나한테 재판해서 죽이라고 넘겨줬는데 도대체 당신 뭐 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 뭐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대답이 또 느닷없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내 나라는 이 세상 끝이 아니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건가?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 끝이 아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묻는 것하고 도대체 대답하는 것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를 체포해서 지금 신문하고 하는 이 재판 자체가 이게 좀 웃기는 거야. 우리나라 다른 나라 사람을 잡아와서 우리나라 법으로 심판을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나 이 나라 사람 아닌데 그러면 그 재판이 어떻게 돼요? 그다음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개코나 부하가 어디가 있었어? 없잖아요. 12명 야 나랑 같이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뭐 좀 같이 좀 해보자 했더니 그 중에 하나는 또 팔아먹고 믿고 따르던 놈들 다 독가고 개코나 부하가 어디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멍하니 지금 날 쳐다봐. 이 재판이 그런 건가? 웃기잖아요, 이거. 당신한테 나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럼 부하들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사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려워요. 어쩌라는가? 그러면 이 재판 자체가 엉터리야. 내가 왜 이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번역이 엉터리인지, 이걸 쓴 기자가 엉터리로 썼는지, 또 달라! 그러면 당신이 왕이야? 이게 무슨 신문과 증언이 뭐 이래요? 그 다음, 그래요. 당신이 무슨 의미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알아듣는다. 야, 진리가 뭐야? 장로님? 진리가 뭐예요? 그리고는 재판 끝! 야, 이제 내다 죽여! 무슨 이런 재판이 있어?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빌라도가 재판 이전에 모든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 한마디가 내가 유대 사람이냐? 몰랐을 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그 밤의 양들이라고 하는 두 권짜리 소설이 출판됐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떤 체포, 행위와 체포와 처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미스테리 형식으로 써놓은 아주 재밌는 소설입니다. 거기에는 밀정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속속들이 조사를 해요. 그 소설에서 보면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그래놓고 그 앞전에 빌라도는 야, 죄 없는데? 얘 뭐 물어봤더니 죄 없는데? 어떻게 해? 너희들 알아서 해. 그랬더니 이제 죽이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의 초점은 자꾸 신문과 변호가 어긋나 보이는 것 같은 재판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생각해보자는 말에 대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함께 생각해봅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 할게요. 그러죠? 함께 생각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물론 속마음으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으니 목사님이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면 저희가 그저 아멘 하겠습니다. 뭘 골치 아프게 함께 생각합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훈습된, 길들여진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자클라깡이라는 사람인데 말에 빌면 무지의 욕망, 알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언제나 이 교회당 안에 예배 시간에 작동을 합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아멘 할게요. 그거 골치 아픈데 뭘 함께 생각합니까? 물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관행의 책임의 대부분은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제 목사님을 말해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럼에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오라는 물음에 대해 진리란 의련 것이다 하고 대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수의 진리를 증언하다가 체포되어 법정에서 당신이 증언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신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원고를 내가 잔뜩 비워놨는데 물어보려고 네, 다 대답 안 하겠죠 또.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으로 이루어준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를 자신의 삶의 어떤 잣대로 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에 헬라스어 증언,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 원어는 마르테루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오늘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마터, 순교라는 말입니다. 네? 그냥 위트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그 얘기는 내 목숨을 걸고 말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끔 와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점점 무서워진다.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고 뭘 한다고 하는 게 점점 겁이 난다. 오늘 가끔 만나게 되는 증언, 증인, 신문의 기사가 되거나 예를 들면 뭐 법정에서 당신 증인으로 나왔는데 거짓 증인하면 뭐 벌받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내가 말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증인, 증언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얼마나 지금 하찮아졌는지. 여러분한테 묻고 대답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문제는 대답이 아니라 묻는 겁니다. 만일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면 자녀들 키우들 보셨죠?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엄마 아빠한테 묻지를 않아. 그럼 어떤 생각해요? 얘 좀 모자란가? 얘 좀 바본가? 얘 성장이 더딘가? 그러고 키웠죠. 그러니까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이 묻지를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상해져요. 교제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물음이나 질문이 없다면 어떤 관계든 물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엄마 뭐야? 아빠 왜 그래? 이제 바로 이때부터 엄마 아빠는 분주해지죠. 그렇죠?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왜 그래? 그전부터 대답을 해야 돼요. 네? 그전부터 분주해져요. 머리로 마음으로 잘 모르면 뭘 뒤져. 요즘은 핸드폰을 뒤지나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것 외므로 하는 순간 생동하는 관계는 일그러집니다. 제가 좀 그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좀 고약했는데 중간고사 때는 지금까지 강의한 것에 대해서 열 가지 물음 만들어 오기. 그게 중간고사예요. 기말고사는 다시 그걸 돌려주고 네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 쓰기. 마찬가지로 물음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성서를 어떻게 읽으세요? 잘 읽으세요? 요즘 느닷없이 뭘 하나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세상에 그 읽었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은 아니지 읽었다고 뭐 하지도 않았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톨스토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생전 처음으로 이제 부활을 읽어요. 3분의 2쯤 읽었어요. 그런데 쌍말로 뭣도 모르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어. 어? 왜? 러시아 역사를 모르지? 러시아의 종교 신학사를 모르지? 러시아의 혁명사를 모르지? 톨스토이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없지? 뭘 알아야지! 그러면서 깨달아요. 아. 이제 톨스토이 공부하다가, 조지 스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 이제 그런 책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문학 비평은 사랑을 빚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분명히, 그러나 신비스럽게도 시나 희곡이나 소설은 우리의 상상을 사로잡는다. 작품을 다 읽고 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 자신과 같지 않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마치 폭풍처럼 우리를 휩쓸고 지나간다. 우리가 이전까지 믿음으로 쌓아올린 축조물들을 무너뜨린다. 그럼 여러분이 성서를 읽을 때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읽어요. 모든 게 한번 다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진리가 뭐냐? 오늘 얘기는 요한복음 8장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8장이 무지무지 길어요. 그리고 더럽게 어려워. 아니, 환장하기 어려워. 읽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느닷없이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8장 31절이라고 했죠? 8장 1절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죄 많은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그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서를 꼼꼼히 조금 더 체계를 갖추고 틀 안에서 읽어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뒤로 조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지함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하면서,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끊어버리지 말고 뒤로 쭉 읽어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 당신들, 너희는 너희 애비의 욕정으로 태어난 악마의 새끼들이다. 무섭습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은 이런 짓 하지 않았어. 네 놈들은 네 애비의 욕정으로 태어난 새끼들이야. 악마의 새끼들이야. 그러니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해. 우리가 앞에 읽은 본문하고 지금 같이 연결이 되죠? 진리가 뭐냐?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진리를 얘기, 진리란 말을 하시는데 그게 뭐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응? 자, 진리, 자유, 종노릇, 죄, 아브라함의 자손 등등 알아듣기 쉽지 않은 말들이 요한복음 8장에 내내 뒤엉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하는 너희는 죄의 종들이다. 나의 말과 행위는 죄의 종인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임례 속에서도 계속 자유의 노래죠. 제가 몇 번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설교인지 무슨 강연인지 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냥 해요. 큰 제목을 시간과 자유 라고 하는 것으로 한 네댓 번 하게 될 거예요. 큰 제목이 그거예요. 아까 기도하시면서 아주 제가 숨이 턱 막혔어요. 올해 눈 구경 못했죠? 노르웨이에서 온 어떤 교수가 노르웨이에서 눈이 안 와서 썰매를 못한다요, 스키를. 눈이 안 와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을 우리가 일그러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주제를 시간과 자유로 놓고 오늘은 진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다음번에는 시간의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조금 더 새롭게 여러분에게 제가 깨달은 바대로 전해주고 싶어요. 자, 여기서 근본적인 세상 역사 현실에 대해 한 가지 질문해보죠. 죄의 종들이다. 종. 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어떤 누군가를 종이 되게 하였을까요? 종. 노예의 제도, 체제는 어떻게 지속되었을까요? 그건 우리의 살림살이 역사에서 빚을 지거나 전쟁에 패했을 때, 정복당했을 때 대개 종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그 빚을 감해주니 우리의 빚을 없애주세요.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 그거 원래 빚이에요. 빚. 우리 전부 빚지고 살죠? 빚 안 지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아, 은행빚 말고. 아. 자녀를 낳고 키우면은 자녀로 인해서 얻은 행복은 다 자녀에게 빚진 거죠? 뒤집지 마요, 이거. 너 나한테 빚졌지 이러지 마요. 어? 너로 인해서 내가 얻은 행복과 기쁨, 이게 내가 너한테 빚진 거다요. 에? 이거 뒤집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어쩌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얘기해서 날 죽이려고 한다.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예수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자칫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진리 사건이 뭘까요? 제가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제 서재 앞에다가 민문제라고 써놨다고. 그 민자는 신방면에 그럴 문자예요. 이게 더럽게 몰라가지고 끈질기게 묻는다는 민자입니다, 이게. 예? 그럴 문자의 마음 진짜. 이게 글에 눌려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해요. 그냥 물어요. 자, 이제 비로소 오늘 얘기로 들어갑니다. 죄많은 여인 이야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묻지를 않아.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던 남자는 어떻게 됐대? 에? 어떻게 됐어요? 같이 끌려 나와서 돌 맞았나? 돌 맞을 뻔했나? 왜 안 물어요? 왜? 물어야 되잖아. 이놈 유부남이었을까? 총각이 창기집에 가면 그것도 죄였나? 물어야죠. 안 물어. 그저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뭐해서 위기에서 구해줬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렇게 묻는 순간 그 시대의 가부장사회체제가 얼마나 여기 죽임의 세력이라고 약간 기도되어 있는데 죽임의 체제였는지 알게 돼요. 에? 그거 물어나가야죠. 깨우쳐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죄 많은 한 여인,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을 구해냈다고 하는 것에 물론 하나의 중심 줄기가 있지만 이 사건은 당대의 죽임의 체제인 가부장 시스템에 대한 폭력적 해체예요. 이제 그렇게 물으면 대답이 나온다고요. 그때 그 남자 어떻게 했대? 묻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왜 여자만? 가늠한 남자는?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그 여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왜 그 뒤에 여자 이야기가 없지? 그런데 소위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여자 혹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여자가 마지막 무덤을 찾아간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자? 알 수 없죠. 그런데 한 10년, 20년이 지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밑에까지 가서 고통을 같이 했던 그 여자들이 이 얘기를 슬금슬금슬금 지워나가요. 에? 성서의 기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담아내고 키워내고 했던 것들은 여성들이에요. 에? 남자 별것도 없어요. 에? 벌써 마가복음에서부터 부활 이후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만났던 진정한 어떤 삶의 의미를 맛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건을 품어 안고 키워내고 했던 모든 여자들의 삶을 점점 지워나가요. 성서에서부터 이미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만약 이 여자가 그 마리아였다면 그 다음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었든 이든 동정심이었든 그런 농담이 있어. 잠깐 웃고 가요. 죄 없는 사람 돌 던져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저 뒤에서 돌멩이가 하나 날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어머니 왜 거기만 계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동정녀 마리아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런 전설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신학적 농담에서 어머니 왜 거기 나와 계세요? 마리아가 화딱 자라서 돌멩이 하나 던진 거예요. 지 아들이 돌, 지 없는 사람 돌 던지라니까 아들 말 잘 듣는 엄마예요. 어쨌든 돌 안 던지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삶은 변화됐을까?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후에? 또 물어야죠. 이 사람들 나중에 예수 죽이라고 와서 소리치는 사람들 아니었을까? 자, 제가 문단을 바꿨어요. 얘기하면서 뒤에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예의 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건 한참 뒤에 얘기예요. 그 앞, 맨 앞이 이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이 진리 사건이에요. 네? 진리가 일으키는 사건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한 여자를 위기에서 구해준 사건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양심이나 동정심을 단순히 일깨운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 이 하나의 사건 속에 당시의 모든 죽임의 힘이 결집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이. 이 세상에 그 당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는 내 게 아니다고 했을 때 내 게 아닌 이 나라에 모든 죄의 시스템이 집약된 사건이에요. 그 시스템 자체를 폭파시키는 겁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새끼들이 아니고 네 아버지의 욕종으로 태어난 악마의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건을 보고서도 그 사건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해. 바로 자유의 사건입니다. 천안산림 교회가 임례송으로 알든 모르듯 자유의 송가를 부르듯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진리와 만나서 얻게 되는 것은 정말 자유입니다. 자유의 문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다음번에 길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킨 자유의 가장 패러다임, 하나의 원사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폭력적 죽임의 체제가 응고된 여기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이 원사건이 그때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가 오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 지금은 바로 그때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생각하게 하고 그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게 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들지만 꾸역꾸역 군뱅이 지어가듯이 무슨 여러분 뭐 저기 성인 군자 아니에요. 한번 단박에 깨쳐가지고 성인 되지 않아요. 억지로 가요. 하다가 넘어지고 피투성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가능한 한 가까이 가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건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사건이에요. 이 일은 그 당시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에서부터 생각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힘들지만 려고 하는 그런 원천적인 예수님이 보여준 가장 큰 자유의 사건의 그 원천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명을 반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증언자로서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주님의 영을 붙들고 두벅두벅 천천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참다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성하기를 바랍니다.